호세아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신학적인 분석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막장 드라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명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은 그 죄를 위해 비틀거려 왔다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 죄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려 오고 있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였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말씀이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송아지 필요 없다, 수양도 필요 없다, 드리지 말라, 그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오되 예물만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몇 푼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걸로 예배를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깟 몇 푼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입술이란 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 수송아지로,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넘어서 입술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NIV 성경은 이 입술로를 입술의 열매로라고, 입술의 열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열매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한 그대로가 삶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는 3절과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지하였고 아수르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습니다. 말은 war horses입니다. 전쟁의 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무와 돌을 새겨서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그것들을 다 버릴 것을 지금 고백하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히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지금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고 학대받는 가장 연약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착취와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고아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모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이제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긍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이 기록될 즈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멸망이 현실로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현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의지와 열정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고칠 것이다. 즐거이 자발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언약을 파괴했지만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를 이제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슬처럼 내가 너희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촉촉한 이슬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가지는 펴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축복 가운데 번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그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원문에는 에브라임이여라는 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잣나무같이 되어서,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백향목 같고 포도주 같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한 축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듣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현실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장면을 대함으로 호세아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놈이 우리의 멱살을 틀어잡고 우리의 발목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이 사실들을 누차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세상 것들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꼭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돈만 많이 벌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학위만 받으면 굳이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란가? 학위만 받으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굳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뭐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내 힘으로 벌 수 있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에 하나가 왜 악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거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악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홀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왜 그런데 저 악한 자들과 비해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야 합니까? 변변한 직장이 없고 아이들을 보면 인류대학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교훈과 삶을 통해서 결국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뼈저리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자기 방법과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가 망한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조금 뒤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요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8쪽쯤 됩니다. 우리 요나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오셔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노에로 가서 죄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제비 뽑혀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동안 들들 볶으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토해내서 도착한 장소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도망쳐서 피하려고 했던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왕과 신하를 물어나고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니느웨 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문제는 요나의 반응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보고 요나가 싫어서 견딜 수 없어서 분해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 항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서 참 잘나셨습니다. 참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니느웨 성읍 백성들 사랑이 많으셔서 고쳐주셨는데 참 잘하셨네요. 라는 요나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살리는 거지만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축복받는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항변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농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리워주십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찌는 듯한 그 태양을 박넝쿨을 통해서 가리워주시자 요나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심히 요나가 기뻐하였더니 박넝쿨로 시원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7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씹어 삼키게 합니다. 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 뜨거운 바람을 쬐자 요나가 또 악을 쓰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어제 덩쿨 때문에 좋아서 기뻐했다가 하루가 지나자 뜨거운 바람 때문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만족해했다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간사한 것 마음을 만족시킬 길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신 명령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하는 그 현실에서의 수치와 모욕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뱁새 같은 저희는 봉황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현실, 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뜻을 깨달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냐? 남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자식들 보면 인류대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수십 평짜리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냐? 네 자식들을 봐라, 네가 하는 일을 봐라, 돈도 못 벌고 형편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그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모욕을 받으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까지 것 받게 되지 않는다. 형편없는 하나님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바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명예와 권력과 학위를 믿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또 동일한 관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또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제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 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고 망하게 되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대신에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방인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신 것은 망하는 현실에 맡겨두신 것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반푼어치도 함께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불합리가 아니고 모순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깊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전체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도대체 누가 깨닫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니 옳으니 의인만 그 도에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크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만 반대로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모순적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망하게 하고 벌을 주고 찢어서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들 인류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학위를 받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도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겸손히 고백하시고 깊도다라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포도주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